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주받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세 측면에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돼야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이고 마지막으로는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이거 뭐 불필요한 질문처럼 들리죠? 예수님 뭐 모든 사람에서 저주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또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야 뭐 우리가 우리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한쪽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갈라디아 2장 15절에서 사용한 용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죄인과 유대인을 갈라서 얘기하는 우리입니다. 즉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종류의 저주를 받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죠. 모든 유대인은 율법의 통제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율법이 약속하는 복을 받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율법이 정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을 불순종한 자들은 율법은 그런 불순종의 죄인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율법이 정한 저주였어요. 유대는 율법에 의존해서 사는 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율법은 유대인들만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저주에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이방인이지만은 스스로 자원해서 유대인이 가진 율법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개종을 한다든지 뭐 유대인의 그 율법의 관습을 따라서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방인 교인들에게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사실상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양심을 거슬려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딱 막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의 저주는 물론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죄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재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이제 있는데 이방인들이 별도로 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어려운 말인데 올리브나무예요. 진짜 올리브나무가 있고 와일드한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돌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얼마를 다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 올리브,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여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 안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같은 뿌리에 양분을 먹고 산다. 그래서 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절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율법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아무나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일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 지는 거예요. 뭐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저 의미가 뭘까? 왜 유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와 같은 평화롭고 온전한 사회를 구성할 때 그런 국가가 될 때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끔 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한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 소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또 이방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면서 이방 나라를 위한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 이방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의 것이 그렇게 하면 선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니께라고. 헬라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죠. 여기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유대인이 그러니까 우선권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또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애초에 구원의 청사진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 속에 이방인들이 조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방인 선교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방인들 멸시하고 상종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할례 없는 족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멀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졌고 서로 멸시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복음 전파의 통로가 차단됐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율법을 그들에게 준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참 대표자로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저해져서 해방시키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42장 6절, 뭐 4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나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온 인류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었어요.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고 율법의 형벌을 이스라엘의 참 아들로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에서 풀어줘야 돼. 그래야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 예수를 믿으면 유대계의 율법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우리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의 무슨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것이 뭐 성일 뭐 토요일에 일요일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주일 성수 그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것입니다. 음식기를 지킨다든지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십일조를 넣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율법에서 나온 것들 그런 규례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 지켜필요 예수님이 그거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개신교에서, 신학교에서 아직도 율법을 많이 지키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전통에 속하는 것들을 많이 행사하죠. 심지어 뭐 할례 받는다. 우리는 뭐 할례는 안 받는다 하면서도 할례가 곧 어떻게 신약교에서의 세례가 할례다 이렇게까지 대입을 시키잖아요. 뭐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세례 받지 말고 할례를 받죠. 그게 더 오리지널 아닙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싶은가 봐요. 예수님이 다 폐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규례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순전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플러스 nothing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전에 율법의 규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의 새 백성으로 연합을 시키고 화해시키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에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진술을 했어요.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하셨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조인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속량의 의미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구속 혹은 대속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바꿔서 포로나 뭐 이렇게 종이 됐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지불하는 돈을 ransom이라고 하고요. 개역성경에는 대속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이 성경 위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몸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당시에는 노예가 되었거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차를 보면 어떠냐면, 그 신전에서 말이죠. 신전 벽에다가 그런 몸값을 지불한 사람을 그 이름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다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공적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돈으로 환산을 해서 돈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어요. 가축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죽음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이제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그것이 대속이고 몸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 같은 것을 하지 않았던 말은 그 돈으로 몸값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한 말이죠. 돈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로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율법의 규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33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전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내가 그를 죽여 죽인 다음입니다.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사형을 시킬 때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다, 배척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상징이죠. 근데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처형된 후에 나무에다가 시체를 매달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십자가 처형과는 다르죠.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 자체가 형틀이에요. 예수님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적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약 시대는 십자가를 그냥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대신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태인들에게 얼마나 힘없으러운 일이었겠어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그 분을 그 메시아로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께 이렇게 말이죠.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극도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메시아는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진짜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매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단 말입니까? 도저히 억셉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재와 저주를 받은 메시아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타종교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종교를 안 만들겠죠.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에게는 만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되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용서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만 다른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닿는 것을 목격합니다. 예?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지 않았어요? 인류의 불순종 이후로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늘과 땅은 갈라져 있었어요. 죄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로 채워진 불행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나오는 그 뉴스들, 그 나쁜 모든 뉴스들이 다 엉겅퀴예요. 다 가시덤불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인간은 이 죄 많은 땅에서 태어나서 죄의 삶을 살다가 다 쓰러져 갑니다. 아담의 후손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을 때 죄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가 예수님의 피를 타고 흐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선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님께 넘어가고 흠 없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인 양 넘어왔어요.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침묵으로 하나님이 일관하시고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깝게 여기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거나 그 길을 막으셨다면 세상은 구원의 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사지를 찢었던 십자가의 못들이 깊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는 망치 소리에 하나님의 심장은 파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 내리는 저주의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에서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됐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대속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저주예요. 그러나 이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안에 나도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의 형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에게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지되어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서 살아요. 율법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율법적인 관점에서 섬기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약교회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스타일이에요. 자유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에서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눌리지 마세요. 왜 우리가 다시 그런 멍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사실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떻게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압력에 눌려서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고 음식계를 지키려고 그러고 절기 지키려고 그러고 뭐 11조 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계속 내야 하는 걸로 알고 그거 못 내면 죄책감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다 해방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예요. 왜 그런 것들을 연연해 합니까? 그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은 자꾸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하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만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룩한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런 무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은 분명하게 하고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요. 모세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서 삽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속박된, 예속된 삶을 삽니다. 그것은 좋은 살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어떤 희생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다 씌워서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저주, 십자가의 저주 아래 박히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예, 그것이 나에게 리얼하면 리얼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그것이 내 머리에가 잡히고 내 라이프스타일의 중심 굴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시행되신 저주받은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 없는 아들에게 인류의 죄를 씌우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주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을 영원히 기리며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